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3장 4절에서 7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때 몇 년 뒤에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2학년 2학기 거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내용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한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제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이 말씀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저 자신부터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함께 동지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이것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인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사도 바울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하게 되기까지 정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분파, 당파로 나뉘어져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파가 하나 있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를 추종하고 지도자로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하나 있었고 이거 모두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야라고 하는 가장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취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흩어지고 모여서 교회 안에서 네 개의 그룹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거나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존경하고 상대방 그룹에 속한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적대시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유괴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이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내면에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 기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내게 분파가 형성된 가운데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철저히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본도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은사는 풍성했고 그 외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교회가 네개 분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 간의 법적인 소송을 벌여서 다투고 있었고 또 나중에 조금 지나 보면은 성찬식의 의미로 모르고 무질서하게 참여한 결과 어떤 사람은 죽거나 병든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영적 은사 사용,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남용하는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 계모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는데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동거하는 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파를 이룬 가운데 영적인 대단함과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가운데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듯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이런 성적 타락이 있는 것을 알면 깊이 통탄해하고 수치감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분파로 나누어서 갈라져 대립하는 사이에 죄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들의 영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한 마음에는 자신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어떤 문제에서 가장 최후에 만나게 되는 거대한 대적은 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의 영입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짧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어요. 출신 가문, 집파적인 배경, 학식과 학력에 있어서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백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이런 말 대놓고 할 수 있었던 사람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매일 사람의 칭송을 들었고 사람들의 존경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옳다는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유익이란 말이 나오고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익이라는 케르도스라는 헬라어와 해 세미아라는 헬라는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에서 대차 대조표를 만들 때 한쪽에는 플러스 되는 자산을 의미하는 그것이 캐르도스 유익이란 말이고요. 부채를 의미하는 세미아 그것이 해로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세계관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고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템들이 실제로는 내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내게 손해를 입히고 결국 나를 망치는 도구들이었구나라고 주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풀리게 했던 다른 사람의 칭송과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어내고 사도 바울, 옛날에 그 이름 사울이 가는 곳마다 고개 숙이고 칭송하고 알기를 원했던 부풀리게 했던 그것들이 진정한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주 예수님 만나고 깨닫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유대 사회가 인정하는 것들, 와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보니 자산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손해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자산이 아닌데 손해인데 자산으로 확신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영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교만입니다. 반대 정신은 겸손인데 겸손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분의 캐릭터,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주목 대상이 됩니다. 겸손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적수를 원수를 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두는 것.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은 가장 피해야 되는 어떤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적이 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겸손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이것을 자꾸자꾸 반복하고 어떤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화처럼 이 진리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겸손일까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최고 권세를 가지신 존재가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는 당시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인용했죠. 요한복음 1장 2, 3절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아기로 모습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진리를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신 로고스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창조주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지니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아기로 누워있는 창조주를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잊게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잊게 하신 그 창조주께서 스스로 일어나거나 먹을 것을 챙기거나 기저귀 헌금을 갈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나사렛 땅을 지으셨고 그들이 다니면서 일으킨 유대 산지의 그 먼지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라는 이 갤럭시뿐만 아니라 수천억 개의 이 갤럭시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 부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의 도움과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겸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그것을 선택한 팔로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신이 나에게 새겨지기를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정신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본능대로 살라고 습관대로 살라고 내 자신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말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얼마 안 되는 것을 부풀려서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아는 것, 힘, 선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그 겸손의 마음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는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내게 있는 것, 이룬 것, 어떤 선한 행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테스트인가 하면 뭔가를 위해서 남몰래 중보하는 거예요. 매일. 그걸 수개월 동안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남몰래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 아니면은 교제 모임 가운데 나 그 사람을 위해서 3개월째 기도 중이야. 그 말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필요가 느껴지는 누군가에게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하고 헌금한 사실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자신을 높이고 이 선행을 알리고 싶은 그래서 나를 잘 보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학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교만의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밝힙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누가 가장 교만한 존재입니까? 누가 가장 교만한 존재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의 아는 상식 가운데 마귀죠. 마귀가 가장 교만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창조된 존재로서 타락한 천상의 존재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형세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속임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 환경,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우리 삶 가운데 투사되거나 영향력을 받는 환경 가운데 호흡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직분을 놓고 투표할 때 그가 사는 동네 주민 의견 절반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좋은 말, 좋은 표정으로 관리하지만 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부풀린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를 매일 보는, 주차하면서 보고 쓰레기 비우면서 보고 또 아이들 놀면서 또 강아지가 자기 집 문 앞으로 오면 쓰다듬으면서 대화하면서 매일 보는 이웃은 그의 본 모습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교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첫 번째는 방어적인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묻습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의 내면에는 교만함이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무례함이나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왜냐하면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이 아주 심한 사람은 본인은 결코 교만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에게 누가 질문하면 그냥 질문인데 그것을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듣고 방어적이 된대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아, 나는 교만의 마음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많이 추구하면서 이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대체하는 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이 있는지를 보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경향. 불편과 비판의 말들은 교만의 언어이고 감사와 격려의 말들은 겸손의 언어입니다. 불편과 비판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판단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옳다라는 확신이에요. 감사와 격려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상대방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과 결점을 자주 지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확신하고 있는 자기의,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의는 자신은 옳고 의롭고 바른 반면에 상대방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정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늘 합리적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교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결혼과 가정을 망치고 나라와 정부를 망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잠언에 있는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주는 어떤 무게감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확증이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잠언 16장 18절을 뛰어넘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지금 현존하는 셀러브리티, 그런 유명 인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먼저 교만이 오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파산이 온다는 거예요. 자만심이 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추락이 온다는 거예요. 사업가들 엄청나게 애써서 30년 정도 되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의 일가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신문의 갑질로 그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동일하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컨펌합니다. 정치가들요? 예술계 영화배우들? 문학계 시인 소설가들요? 예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시인들 얼마나 깨끗해요. 아 그런데 주문이 붉어집니다. 블로거들, 유튜버들, 아, 여기는 교만은 폐방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블로거들, 유튜버들 가장 많이 해당됩니다. 유튜브들이 행복할 때는요, 1000명 이하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100만이 되면 잠언 16장 18절을 매 한 시간마다 암송해야 됩니다. 교만은 폐만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너무집의 앞잡입니다. 선교사들, 사역자들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예외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직분자들 예외 없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너무집의 앞장입니다. 교만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추락과 파산이 옵니다. 수치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교만이 그에게 오면은요,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자야,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신분이야 라는 그것이 그를 지배하게 될 때 반드시 수순을 받는 것이 있는데 폐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과 자만심 다음에는 반드시 파산과 추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자들 가운데 그 어노인팅이,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은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손을 얹어서 치유하는 것이 확률이, 내가 치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할 수 있는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정확해질수록 잠언 16장 18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만은 폐망 앞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만함은 넘어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됩니다. 교만의 반대 정신인 겸손의 정신은 연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몸에 밴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너무 사소한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요. 크든 작든 나의 권리와 관련된 것은 확보하고 챙기려고 합니다. 권리와 관련된 거예요. 대화할 때 내 권리가 있습니다. 말하기, 내가 말하는 말의 주도권을 잡는 그 권리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리함, 여기도 미묘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 때 미묘한 뭔가가 걸려 있습니다. 편리함 대신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가만 놔둬도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해요. 자, 카운트다운에서 박힌 세계에서 시장 봤습니다. 계산해야 돼요. 여러 카운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줄이 가장 짧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한 선택해 보라는 거죠. 긴 줄 뒤에 서기. 미칩니다. 나를 추월하는 자동차 기꺼이 양보해 주기. 세 번째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이것이 되는가요?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겸손한 마음은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겸손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때로는 비판의 상황을 조성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적 진급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이 강하게 올 때 영적 진급이 걸려있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 이야기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라고 그러고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라 이런 표가 붙은 디엘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나 봐요. 며칠 전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머리 기사로 크게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며칠 전 기자들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사정상 거절을 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 기사를 보고 무디의 그 전도팀의 스태프들이 화가 나서 무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인격살인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 기사를 다 읽고 나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먼.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겉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은요, 선택이에요. 겸손한 마음도 선택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반복된 선택을 통해서 내게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운전 연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30년 전에 운전 면허증을 딴 분도 있을 테고 15년 전에 딴 분도 있을 텐데 처음 운전대를 잡던 그때를 상기해 보세요. 지금 한 손으로 핸들 운전하고 대화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차들 무슨 차종인지 그 대화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기계 조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나 브레이크를 밟나 그게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눈이 계속 앞에 가요.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고개를 숙이고 자기 무릎 아래에 기계를 봅니다.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리가 지금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반복해서 타고 반복해서 타면서 어느샌가 기계 조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등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다니면 그때는 신호등 그것도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고 주어진 은사가 아무리 크고 그의 헌금과 봉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 사랑의 길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를 택한다면 교만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이 시리즈 첫 시간 할 때 2, 3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진단이고 주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66권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만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의 길 아닌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유익이 없는 어떤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면에 교만한 마음 대신에 겸손을 연습하게 됐을 때 나의 영혼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죠. 선택입니다. 연습하고 연습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교만이 힘을 잃고 겸손이 힘을 얻는다. 한번 잠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교만이 힘을 잃는다. 그리고 겸손이 힘을 얻는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충분히 기도하고 꽤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연약하거나 좀 처지거나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이 특정한 죄를 경험합니다. 죄의 가운데 빠져요. 그럼 막 정죄감도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감정도 막 들고 영적 실패를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판단했던 거 죄송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선하심과 사랑을 나를 향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내게 느끼는 생성되는 감정이 있어요. 자신을 그때서야 낮추는 일이 쉬워지고 다른 사람이 그 연약해서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시각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해요.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선하심을 경험하면 겸손이 힘을 얻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 대신에 내 힘으로 진행될 때 교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의 뜻에 걸리기 쉽습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애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를 지배했던 교만이 무너진 것도 십자가 사랑이 체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며 그 엄청난 사랑이 자신을 향해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시고 그를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요함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그의 전신으로 느끼면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사람의 인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칭송으로 말미암아서 만족되었던 그 애고가 낮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권면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결심하고 내 생애 가운데 이것이 내 몸에 밸 때까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연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연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진실성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하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선택하게 하시고 교만을 저항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주님께서 주시는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